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너희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어 잃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신앙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어른은요,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그 직분을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질 수 있는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애를 써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어른, 그들의 존재는 교회에서 특별히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증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간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가 저 설교대로 살 수 있을까? 목사 정도나 되어야 살 수 있지. 아니 목사도 저렇게 살지 못할 거야. 설교는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걸. 그런데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중에도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실정이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 경건한 어른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죽기 직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한 발 앞서서 나아가면서 본이 되어주는 경건한 어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이 땅 위에 어른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어른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하고 이 민족에도 존경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세월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넘어지기도 하면서 이 반복되는 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은혜의 결과물이 바로 성숙이죠. 우리 그린 교회는 올해로 설립 85주년을 맞았습니다. 세월로 치면 이미 어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경건한 어른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경건한 어른의 모범이 누구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드림 교회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1929년 9월 8일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만직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동운정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어걸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후에 동산교회를 이름을 바꾸었죠. 그리고 1993년 지산동에서 이제 드림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5년의 역사 속에서 총 10분의 목사님이 거쳐갔습니다. 초대 목회자 이만진 목사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3.1운동, 대구의 3.1운동을 맨 앞장서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셨죠. 출옥을 하고 난 이후에 동원정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 이후에 금강산에 입산을 해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목사님들을 금강산에 모아서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6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 80주년 기념 특집호를 보니까요, 세인들의 평가가,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목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태극기를 손에 든 민족의 지도자였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등에는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였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이만준 목사님은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경건한 어른이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부터 1959년까지 13년간 담임하셨던 5대 담임 목사님 최종철 목사님, 위대한 성경학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 눈앞에 확 들어갔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죽음을 눈앞에 두면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의 신앙을 추각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 1일장이면 제천 1일단이요. 이 땅에 하루를 더 머물면은 천국의 하루가 짧아질 뿐이요. 그러니까 또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지 1일 단이면 제천 1일 장이라. 이 땅에 하루 덜 머물면은 천국에서의 하루가 더 늘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죽음 앞에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경건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누추한 초가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신부 목사님들이 와서 거처가 누추하다라고 염려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거하시던 집보다 이 집이 더 나은 집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여준 경건한 어른이 바로 이분이셨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될 어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맏아들을 상대했었고 둘째 아들을 상대했었고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경건한 어른의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제목은요. 선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 성숙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선함을 목도하면서 성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실제로 피부로 겪으면서 거기에서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합니다. 아버지가 마냥 무섭게만 대한다면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의 선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나도 이것 잘못했다라고 알고 있을 때에 두려워서 아버지의 회초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가 다가와서 그 아들을 가슴에 꼭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에 그 아이의 가슴 속에는요 그 어떤 다른 것보다도 깊은 아버지의 선함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선함이 아이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을 맛보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요.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회개했으니까 어떻다고 당당하다 하면서 고개를 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고개를 숙여야만 되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해 주십시오. 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냐 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집에 있던 아들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서 방탕하면서 살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은 우리들을 대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떠난 적이 없기에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부모의 감격도 아버지의 은혜도 그리고 사랑에 대한 특별한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그곳에서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온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는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큰 아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큰아들이나 이 막내 아들이나 다 양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샀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양자, 즉 입양되어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늘 언제까지나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될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철딱선이 없는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걸 다 받아가시고 먼 나라로 갔으니 그곳에서 창녀들과 함께 가장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다 탕진했으니 그날에 큰 기근이 왔고 굶어 죽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비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단어가요. 돼지와 쥐염 열매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은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았고 돼지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함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에 대해서는요. 이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 그랬는데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애워싸였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애워싸였으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켈, 한 세겔이 한 달 장정 월급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입니다. 나귀도 부정한 짐승이죠.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기에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비둘기 똥 그러면 이게 뭘까? 똥을 왜 사서 먹을까? 근데 이 비둘기 똥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비둘기 똥이 바로 쥐염 열매를 말합니다. 돼지나 먹는 그런 쥐염 열매가 5세겔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서인 미드라시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오직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 빠지면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말씀인데요. 그때 사용되는 열매가 쥐염 열매입니다.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빠져서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리고는 그제서야 돌아올까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거지 행색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멀리서 먼저 알아본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맹세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입에다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 그러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면서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아주 그 급한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키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천히 읽으시면 안 돼요. 빨리 읽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급합니다. 생명과 함께 그 타락한 가운데에서 돈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크게 야단을 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급합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다른 말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입술과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여기에서 맛을 보게 됩니다. 아,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구나.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기에서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자신도 모르게 닮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아들도 살아나면서 경건한 어른이 될 것입니다. 맏아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질녘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게으르지도 않았고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둘째 아들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불효자이지만은 첫째 아들은 그래도 효자다라고 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 때문에 산다고 그런 소문이 자자했던 아들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인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명을 어김이 없었고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요 자부심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섭섭함이 배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일종의 아버지와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으니까 아버지는 내게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동생은 아버지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손해만 끼친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일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에게 빚을 줬다. 빚을 줬으니까 이제 갚아주시오.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다. 공로를 장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계산적인 관계에서는요. 섭섭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이 속에서 자꾸만 쌓여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은요. 기쁨과 은혜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입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마라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장부를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버려야 그것에 보이는 관계 하나가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31절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발음이 조금 안 좋죠.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그 말씀입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요. 너 무슨 말이냐? 너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서 염소 새끼와 물을 왜 안 주십니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사랑이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힘으로 다그치거나 강요하거나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눈은 멀리 집을 떠나간 그 아들을 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은 슬픈 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왜? 너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을 시켜주셨고 장치를 벌여주셨고 아버지의 선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경건한 어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식으로 계산하고 분노하고 있는 마다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얘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마다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집 바깥에 서서 막 민기적거리고 있으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뛰쳐나와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집구석이 뭐 이러냐고,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잘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경건한 어른 아버지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명을 어김이 없다 이 행함에 집중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야 너는 목숨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의 분노와 불평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다들에게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경건한 어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마다들과 둘째 아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경건한 아버지, 경건한 어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길은요,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을 한 그 순간 그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나도 이런 아버지, 이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이 마다들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히트로 위구가 쓴 레미제라블 보시면요, 거기에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그것 때문에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빵 한 조각 훔쳤다가 19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내가 이 사회에 이거 다 갚아주겠다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두고 보라고. 내가 앞으로 이 사회, 나의 19년 동안 사랑시켰던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분노를 변화시켜주면서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던 계기가 바로 그 주교가 장발장이 다 훔치고 갔던 그것을 아니라고, 내가 주었다라고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장발장을 용서하면서 안아주었을 그때에 장발장의 내면에 있던 악이 스르르 놀아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장발장은요, 다시금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아들이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용서해주는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는 그 다짐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을 한 바로 그 순간부터 경건한 어른이 되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죄를 변화시키는 것은 죄책감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이죠. 용서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존경하는 종교인들 10위권 안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 천주교와 불교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속에 들어있던 조은기 목사님도 이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땅에 경건한 어른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아버지처럼 자녀에게 사랑과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경건한 어른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손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그때에 품어주기 위해서 내밀어야 될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어른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경건한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손,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자신들이 경건한 어른이 되고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경건한 어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경건한 어른, 85주년을 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한 하나님의 어른으로 자라나시고 경건한 어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